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로 모시겠어요. 자, 오늘은 4장인데요. 4장 주제는 교회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표현, 새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금해야 되고 새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4장이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석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교회의 행위와 사자들의 소명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천상적인 소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신자들의 생활방식 곧 이 땅 위에서의 행동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시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 위에 있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우리는 교회의 소명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건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행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전투 기관인 것을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4장에서는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 사람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 이 석장에서 우리는 변화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 변화산 꼭대기는 아마도 신약에서의 영적인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석장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과 의심을 품는 많은 무리들과 어떤 면에서 또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변화산산 꼭대기에서 실생활로 현실세계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진리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을 해서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나타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것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다닌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그 가운데서 힘들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약속의 땅이었지만 거기는 뭐 차려진 밥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되는 땅이란 말이죠.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위치란 말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어떤 핵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로 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영적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참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여, 그 모든 땅이 너희 것이지만 그것을 차지할 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너희가 주어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노력해야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부요는 영적 어떤 이 계수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서신에서는 영광스러운 선언이 나와 있지만 이제는 명령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위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본서신의 전반부에만 치중하여 매우 영적이고 고상한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아마 처음에 그 말씀 사역을 시작한 곳이 이 캘리포니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곳에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 출석 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처음에 이분들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를 깨닫고 힘써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4장 이후로 나누어지는 그 뒷부분에서 또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본 서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을 해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그 몸의 지체가 되었던 것이죠.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멸망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대장이라도 공동묘지 앞에 가서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가겠어요?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맥하더라 할지라도 그 되겠어요?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앞으로 행진할 수 없다고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종교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만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앞절과 뒷절, 앞장과 뒷장을 연결시키는 그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면서 이것은 4장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앞에 석장,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위치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을 수 있었고 또한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 그것은 흥미가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원한다 하는 표현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천둥을 동반한 신의 산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변화되고 지금 용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되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세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골로새서 1장 10절도 보면 주께서 합당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행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평가할 것입니다. 말하지는 않지만요. 그들은 오직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 어둠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이웃이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하기 원한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노방전도에 대해서 알고 전도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도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역이죠.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도지라고 말을 하자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면 나는 그대로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그 전도인에게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전도인의 행위를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그 소명에 근거하여 우리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또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겸손이란 낮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전파한 바대로 실천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교만과 반대되는 말인 거 아시죠? 저는 오늘날 뭐 저희 교회도 여러 신학생들이 있고 또 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서 지식적인 설교자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 겸손과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는 않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주변, 그 일상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깃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의 특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보면 뭐 종족의 교만이 있죠. 뭐 백인 우월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정말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조선족들 여러분 잘 대하시나요? 우리 중국 동포들 잘 대하시나요? 저 동남아에서 오신 근로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대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너무 서방 사람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민족적 교만들이 있단 말이죠. 장소의 교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산다. 나는 뭐 어느 동네에 산다. 얼굴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은혜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라고 신라라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정말로 스스로에게 경책하고 한 번 더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죠. 독일에 있는 이 베토벤의 집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안내자가 그 관광온 그분들에게 이건 베토벤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 피아노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 마친 후에 누가 와서 잠시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려보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시 앞으로 몰려 나갔지만 그 머리가 허옇게 된 그 백발 노인 한 분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안내자는 그 신사에게 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려 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갔던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베토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인 이 파다레니스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은사도 받지 않은 일을 하려고 서두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 이 겸양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온화하지만 결코 연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기로 유명했던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구약의 모세이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고 십계명판을 내어 던졌잖아요. 그것을 온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막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정의하면서 연약감과 연약함, 아주 유약함 이런 쪽의 유사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유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정직하면서도 연약한 그런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일어서려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유하다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온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숙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시 말하면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요한 우리 주님의 기도 아니시겠어요?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신자들은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한 몸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댁에 계시고 뭐 사무실에 계시고 또 뭐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 4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